자, 오늘 로마서 강의 28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로마서 강의 이제 10장 21절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21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여기 19장, 10장, 11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로마서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내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초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럼 버리셨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두 가지 요점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소수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도 많지는 않지만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지금 남은 자는 다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둘째 요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치워놓으신 것은 그건 잠정적인 거지 영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길 때가 있다. 26절, 27절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드렸듯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25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머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적으로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 그런데 그 일부분이 사실은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 눈머는 일은 잠정적으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생기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다음에 이 눈먼 일이 영원토록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는 눈을 뜨고 바로 보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바로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의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또 그 성경 말씀을 스스로 살펴보고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시면은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할 때니라. 그래서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이 4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며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말탄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의 지비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치리니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에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며 회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될 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우리가 왜 메시아를 죽였던 거,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십자가에 그분을 달았던 거 하고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밑에 12절, 13절, 14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것과 같은 회개의 바람이 불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예레미야 강해하고 로마서 강해가 시간이 어떻게 딱 맞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와 미래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소수이긴 하지만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 계획 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아직도 그 계획 안에 들어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드는 거예요? 나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아있는 유대인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미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는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것은 영어로 fall로 돼 있어요. fall. 넘어진 것은 맨 끝에 와서 그들의 충만함, fullness, F가 똑같이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 fullness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진 게 끝도 아니라는 겁니다. 맨 끝엔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발생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버리신 것, casting away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버리셨, 내 버렸단 말이에요. 내 버렸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다시 받아들이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인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나무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많은 사람이 잘려나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엔 그들이 다시 이 원나무에 접붙여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장 17절 19절 21절 24절 그래서 옛날에 개역성경으로 돌감람나무 그렇죠? 지금은 야생올리브나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들과 언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장 28절 29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 영원히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했다가 또 구원시켰다가 구원 취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가서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거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없다. 이스라엘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냐? 뭐라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의 둘째 아들 지금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할례를 받은 자요 율법의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교회 저와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파괴 작전의 하나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근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로마의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서 온 세상을 속였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또 작전을 폈어요. 누굴 들었냐? 프로테스탄트 중에 칼빈이라고 한 사람을 들어갔고 또 제네바에 신정정치를 펴면서 그래서 이 개혁신학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들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걸 대해서 지난 몇백 년 동안 또 교회를 속이고 있는데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면 죽어야 되는 신학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이 이 신학이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맨 마지막인 이스라엘이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열리도록 지금 마귀가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기 팔레스타인에 저기 이스라엘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거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사면 초과에 놓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학이다 뭐 청교도 신학이다 하는 게 이미 죽었어야 되는 게 계속해서 살아나서 가는 데마다 그거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1년, 2년 전인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 신대를 다니고 뉴욕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30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장을 설명해 줬더니 머리를 탁 치면서 아니 30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가르쳤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내가 한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읽었냐 내가. 근데 왜 내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정말 까막눈으로 성경을 읽었냐고 머리를 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다 신학자다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눈이 멀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성경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 틀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읽어도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다 교회, 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신 그와 같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손들고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돼요. 교회도, 신학도, 천주교회도, 이슬람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미국, 영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대적해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구출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바짝 들 때 그때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우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예, 그냥 외치면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미디어 선교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여기 3, 400명 이거 앉아있고 인터넷을 한 2, 3천 명 듣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80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 다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희는 그냥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믿음이 충만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전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예레미야 31장에 35절에서 3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비추어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비추어 주며 바다의 소리가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이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저게 빛을 내지 않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33장 25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3장 2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리고 이로써 그의 씨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자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낮과 밤이 12시간마다 돌아옵니까? 예,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바빌론 땅에서 데려오고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불러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뭘 두고 맹세하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걸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근한 4천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야기 열왕기상 19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깔아놓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하니까 혼비백산해서 도망하죠. 그렇죠? 도망해서 결국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먹을 것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를 이제 살려내는데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지금 이게 수백만 명이 사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바알은 이거 우상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걸 보고도 이 사람들이 이 바알들을 따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아직 7천명이 남아있다. 킹제임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유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아직도 내가 있다. 너희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리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려야 되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료로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서 알리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꽉 막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미디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우리의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지내는 7천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런 즉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7천명이나 지금 남아있는 거 보지 않았냐. 이와 같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도 남은 자가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최소한 7천명은 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천명이 구원받아요? 3천명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의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 거기 보니까 5천명이 그러면 3천 더하기 5천하면 일단 벌써 8천명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7천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 믿는 것 같고 그래도 이미 벌써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믿은 사람이 벌써 8천명 아니냐. 그렇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누가도 그렇죠? 이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수가 작아서 그렇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신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그리스인에게로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there is 이렇게 써요. there is. 이 is라고 하는 그 말은 완전 시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시대라고 하는 말이 이 5절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5장 14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이 사도 이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결론 내린 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시는 때가 됐다. 지금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두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님의 그 영에 의해서 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 이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그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지 유대인들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저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가 있지만 거기 돌아가 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불신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거기 나라에서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안식일날 쉬는 거고 거기 있는 그런 그 규례와 방식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처럼 행세를 하는 거지 진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방인들의 수가 다 완전히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완전하게 수가 찬 이 교회가 하늘로 채 올라가면서 휴거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순교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 이런 일들이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한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숨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때가 7년 환란기 때 임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이 불 속을 지나가면서 정련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아픔이 7년 동안 이 땅에 이제 발생이 되고 이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시고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좌를 펴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양민족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내 형제들 유대인들 이렇게 두시고 이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대했느냐에 따라서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나누셔서 그래서 양민족에 속한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하고 이 두 부류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기들을 낳고 다시 천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은혜의 선택 나왔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주 쫙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은혜 아니면 행위 둘 중 안에 하나지 두 개를 섞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 아주 상극인 거예요. 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도 그래서 100%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은혜로 하든지 100% 행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99% 은혜, 1% 행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면 은혜로 된 거, 행위로 된 거면 행위로 된 거 둘 중 하나다. 은혜 플러스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선물로 이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 사람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또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은혜, 은혜, 은혜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요만큼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벌써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욕을 내면서 이만큼 제가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십일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제가 50년 60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거 더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 시스템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뜻도 고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습니다. 뭘 통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다시 강조해요. 무조건 선택이 아니에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렇죠? 2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그게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세요. 우리가 노예 시장에 지금 노예로 팔려나가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노예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값을 치르시고 구속해내셨단 말이에요. 리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요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은혜로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얻으며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목사든 사도든 여기 지금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저 같은 사람 진짜 뭐 새끼 발가락이 이거 뭐 떼나 될까 할지 이 정도 사람인데 아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의 내가 된 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이전에 사도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솔직히 보면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은혜다. 예. 근데 불행하게도 개혁성경이 NIV니 이런 데는 6절의 뒷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있어요. 개혁성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뒷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요거를 싹 잘라냈습니다. 왜 그래요? 천주교의 행위신학을 가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 NIV에는 이 성경 구절이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다수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이스라엘은 얻고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는데 의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수의 남은 자 외에 다른 이들은 나머지예요. 이들이 바로 눈먼 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니까 31절 그 다음에 32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만 소수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사실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믿는 모든 자도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모든 자예요. 9장, 10장, 11장은 원래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 하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예, 그러면서 눈 멀었다고 하는 말은 11장 25절에 눈 먼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0절,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인 둔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강퍅하게 나가고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 뭐 말씀을 들어도 잠 꾸벅꾸벅 자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지 못할 눈, 눈은 있는데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 보는 사람이 그게 복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걸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봤다.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9절에 있는 말씀은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 무슨 얘기예요? 먹고 자고 하는 이거 모든 거 이게 오히려 그들의 육체의 건강이 돼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게 엄청난 저주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21절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9절, 10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그 다수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이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냐. 아주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가 됐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벌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했단 말이에요. 다리가 삐끗했어요. 그렇게 돼서 영원히 못 일어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여전히 큰 소망이 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거다. 더 좋은 날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여기 백성이 지금 이탈릭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분께서 자기 것에게 오심에 이런 뜻이에요. 자기 것에게 오심에 그분의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냐. 이게 누구예요? 자기 것, 그분의 것.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한두 번이냐.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멀었으나 나중에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스가랴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계에서 떨어져 나가 있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런던 가는 그 배 이야기 했죠. 인천에서 런던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 점프해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배가 이게 슬슬슬 온단 말이야. 이방인들은 멋모르고 그걸 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뭐 간구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의 배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점프만 하고 있고, 구원의 배가 딱 열리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멋모르고 거기 타게 됨으로써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임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미리 다 이런 것들을 알고 다 계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된 게 아니냐.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지금 그들에게는 저주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넘어진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왜 구원하냐?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질투한다는 거죠. 아니 이거 하나님이 선택은 우리를 해주셨는데 점프하다 보니까 이거 배가 왔는데 이방인들이 거길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서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 신약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근한 10년 동안은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세요? 이 요파에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상 중에 보니까 뭐 더러운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다 집어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그렇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 성령님이 임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자기들에게 처음에 임했던 그 일과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우린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시키는구나 하고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방해를 할 수 있냐 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 일이 생겼더니 11장에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사도 이 베드로가 요파에 있다가 요파에서 저 가이사랴로 올라갔거든요. 고넬료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의 본거지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거기 가서 말씀까지 전하고 침례를 줬어.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다시 읊지요. 요파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이 이야기를 쭉 다 읊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대목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아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어떻게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사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방인들의 사역으로 이 모든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때부터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일이 여기 10장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 세상과 이방이 다 같은 거예요. 이 유대아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그래서 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그렇게 됐으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는 그들의 부요함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이 되겠느냐. 나중에 천년왕국이 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될 때는 이스라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부요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한층 더 부요한 사람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쇠퇴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는 100% 유대인들 교회였는데 10장 이후로부터 이방인이 구원받으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교회는 가면서 점점 쪼그라들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 끝이냐?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12절에 그들의 충만함은 그렇죠? 그들의 충만함 그래서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꽉 충만하게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민족들 위해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될 때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거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이스라엘 얘기만 자꾸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약속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